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보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당신의 이름 높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모인 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어질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래전 중국 송나라 시대에 홍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의 큰 기쁨에 대해 그의 책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랜 가뭄을 끝내는 장맛비를 만나는 그러한 기쁨. 두 번째, 타지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을 때의 기쁨.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의 기쁨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큰 시험에 합격해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릴 기회를 얻었을 때의 기쁨. 그는 이렇게 네 가지의 기쁨을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큰 기쁨들이라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기쁨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기뻐하는 순간과 조건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가 기뻐하는 이유도요 매 순간마다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기쁨이 충만할수록 인생이 살만하다 그리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사람에게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는 자의 기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는 자의 기쁨, 첫 번째는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만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도 믿는 이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기쁨의 범위를 지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분명하게 지정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요청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점을 반복해서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만 온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그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바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또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시면 성경 이리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분명히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온전하고요 충만한 기쁨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 기쁨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세속적인 기쁨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희락 그리고 쾌락입니다. 먼저 희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은 곧 희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하면서 그곳 가운데에 희락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락은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희락, 여러분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어떤 육신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희락은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공급되어지는 기쁨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바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락,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요. 결국 희락은 원래 누구의 기쁨이라는 것이겠습니까? 희락은 본디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흡족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실 때, 그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기쁨이 곧 희락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의 근원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을 내가 마음껏 받아 누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욕에 따라서 내 멋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기쁨 공급하실까요? 아무래도 아닐 것입니다. 제 멋대로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자격도 준비도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희락, 그것을 누리려면은요 그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쁨은요 거룩하고 순전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자 우리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질 주의 기쁨, 곧 희락입니다. 반면 여러분, 쾌락은 어떨까요? 쾌락은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기쁨 말합니다. 쾌락은 분명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대척점에 있는 기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쾌락 사랑하는 자는요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쾌락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쾌락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쾌락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희락은 주님 안에서요,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해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쾌락은 다릅니다. 쾌락은 내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만족보다 내 만족이 앞선 기쁨은 모두 다 쾌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 안에서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결단코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인간에게는 기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공급하여 주시는 희락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인간은 자기를 만족해 할 또 다른 기쁨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쾌락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요, 절제할 수 없는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죄가 찾아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죄를 찾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실천하는 기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세속적이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희락으로만 먼저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이고요, 물질적이고요, 정욕적인 것들로 나를 먼저 만족시키는 쾌락으로 삶의 기쁨을 얻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공급해 주시는 희락으로 삶의 기쁨이 항상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서 성경은 이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다 말합니까? 주님께서부터 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주의 희락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는 자들의 기쁨에 관한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어려운 중에도 기뻐합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요, 인내에 관한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인내에 관한 요청 글이 드렸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믿는 자들의 적극적인 인내에 대해서 요청할 때에 사실 여러분, 믿는 자의 적극적인 인내는 결국 기쁨으로 나타나져야만 합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하나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요청입니다. 달콤하기만 한 인생 여러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는 어떠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말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슬프고 억울하다 해도 기뻐하라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야고보 사도도 역시 여러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항상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그가 고난에 매우 잘 연단돼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그는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 환난 중에, 그것도 모든 환난 중에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에, 어려운 일에 잘 단련되어진, 연단되어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항상 기뻐할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만 이러한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요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주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과 당신께서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외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한다 해도요,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심지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뛰놀라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서 역시 우리에게 큰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고요 기뻐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연단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사실 연단과 고난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과의 그 한 맥락 속에서 쉽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연결입니다. 편하고 좋고 멋있고 뭐라도 얻는 것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이겠습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에서는 그것들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 세상의 이해타산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이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물질적 영역에서는 절대로 이해 불가능한 고난 속의 이 기쁨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내 기쁨이요 아까 말씀드린 희락이면 가능합니다. 내 기쁨이 쾌락이면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희락을 소유한 자라면요 이것 가능합니다. 주변 여건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희락의 기준들은 세상의 것에 달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희락은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여러분이 찾는 그 기쁨이 희락인지 쾌락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울이 또 하나의 영적인 덕목 하나를 지금 더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뻐하라 요청했던 바울. 항상 기뻐하라 요청했던 바울.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지금 요청합니까? 그 뒤에 관용을 언급하면서요.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용을요.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라. 그렇게 또한 덧붙여 요청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reasonableness 이렇게 gentleness 라우정 정도로 단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원문의 뜻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epike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to epikes 이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 뜻은 손해나 어려움을 당해도 쉽사리 동요되거나 넘어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to epikes에 있는데 오늘 보면 5절의 관용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보다 오히려 한국어 번역 성경이 원문의 뜻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기뻐할 것 다음에 이 관용을 지금 요청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도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기쁨을 가장 쉽고 빠르게 빼앗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리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일 때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면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쁨만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이어집니다. 아주 쉽게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대상이 눈앞에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 빼앗아간 존재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이 지점입니다. 어떤 이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안고 있는 자는요 주님 주시는 희락 절대로 못 얻습니다. 왜일까요? 형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요 주께서 당신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실 때 제일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한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는 주님의 바람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생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락은 믿음 안에서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주님의 기쁨인데 내가 주의 기쁨을 온전하게 내 삶과 마음 가운데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그 삶에 주님의 희락은 절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고로 우리의 희락을 제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관계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번 구역 모임 고린도후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바울을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들고 눈물로써 편지를 쓰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면서도 의연했던 바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요청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조차도 근심하게 만들고 사육조차 어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든 것은 다른 큰일 아니고요. 사람 때문이었다란 말입니다. 사람. 바울은 주님 주신 희락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뺏어갈 수 있는 최대 적이 사람인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바울은 관용을 요청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 요청한 것입니다. 네가 관용 베풀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만 베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그래서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요 사람에 대한 관용이자 이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4절 말씀 특별히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5절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항상 유지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굴곡 어느 언저리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를 만난다고 하여도 주님 주신 기쁨 희락 여러분 관용을 통하여서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그의 기쁨을 얻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희락으로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관용의 영적인 그 자세와 동목들을 우리 가운데에 겸비하여서 주님의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일학으로 이번 한 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조건, 사람, 모든 것들 중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쾌락으로 영원하고 온전하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희락을 매일 삶 속에 채우기 위해 주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나의 기쁨.